TBS TV 정봉주의 품격 시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는 IPTV,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T 올레 TV 214번, SK BTV 272번, LG U+ TV 176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케이블 TV의 채널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TBS 앱을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어디서나 TBS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다음 TV 팟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이젠 눈으로도 보세요.
60민주항쟁이 있고 그로부터 30년 뒤 시민들은 화염병 대신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에 넘겼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헌정 파괴와 오버랩되며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집회로 확산. 그 후 촛불 집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고 누적 인원 1,500만 명을 돌파하며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달 가까이 광장을 밝힌 촛불 민심은 유례 없는 비폭력 평화 집회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힘을 경험한 2030 세대가 30년 전 6월 항쟁을 이끈 87년 세대의 개혁 정신을 이어갈지도 관심. 더 나아가 촛불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더럽힌 세력에 대한 청산에 그치지 않고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으로의 도약도 함께 외쳤습니다. 6월 항쟁과 촛불 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30년 전 6월 항쟁의 정신을 얼마 전 우리는 또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50만, 100만, 200만 명이 넘는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둠과 찬바람을 견디며 정권을 바꾸는 역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네. 웬만해서 제가 전문가라고 칭 안 해주는데 이 분야는 그냥 전문가라고. 네. 예.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한민국 최고의 집회 전문가. 잘하셨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난해 10월 29일이 그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를 때인데. 예, 예,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예. 혹은 정권 교체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
뭐 정권 교체는 당연히 기대를 했지만,
예.
이제 올해 12월 달에 선거를 치를 거라고들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87년 항쟁 때도
다섯 달 전에,
예.
박종철 열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는,
예.
제가 그때 저는 민청년 신문 네, 기자도 있었는데.
아, 민청년 신문에 있었어요? 전 전민, 예. 저는
그때 민청년에 계셨죠. 민청년에, 예. 계셨고. 그런데 우리 편집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기사 쓸 게 없었어요. 운동권이, 예. 워낙 위축이 돼갖고 실내에서 100명만 모여도 일면에 톱으로 써줄 텐데.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었었는데, 예. 불과 다섯 달 만에 100만 인파가 모였고요. 이번에도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예. 이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는데 4.13 총선을 계기로 해서 4.13 총선이 계기가 됐죠.
예.
그 총선 때만 하더라도 8살 때 박근혜 끌어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죠.
안철장님
예.
4.13 총선을 말씀하셨으니까 4.13 총선 때 어쨌든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모처럼 사람들이 이기는 경험을 했던 거죠.
예.
한두 석 차이였었지만.
그, 총선 때 저희도 뭐 총선 내시라고 해서 낙선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기억이 생생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야권이 분열돼 있으니까 다 야당이 참패할 거다.
예.
했는데 민심은 참 무섭잖아요. 무섭죠. 아래로부터.
예.
야대 요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 내년에 대선 때까지 안 가도 박근혜 정권이 너무 포악하게 악정을 행사한다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다수는 아니고 예. 소수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이대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거든요.
예.
거기서 약간 또 국민들이 영감을 받고 자신감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대에서도 저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는데
예.
우리도 좀 싸워야지.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백남기 농민이 이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까 이제 배은심
그 전에였었죠. 예, 총선 전에
배은심 어머님도 말씀하시던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아. 부글부글 끊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게이트가 터지니까 예. 87년 6월에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6월 항쟁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때 그 승리의 경험 물론 뒤에는 조금 끝은 좀 슬펐지만은 직선제를 쟁취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 국민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한번 일어서 보자 이렇게
교수님 그 4월 13일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약진을 하고 그 3일 뒤에 4.16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 그 2주기가 되는 예, 예. 날이었죠. 오전에는 안산에서 그 추모식을 하고 예. 오후에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산을 오전 낮에 가봤더니요. 예. 안산에 이제 이렇게 전체 길을 걷는데 그 전에 1주기 때는 채 몇천 명이 왔나 싶었었는데 예. 2주기 때 그때 안산에 3만 명인가 모였어요.
예, 예.
총선 있고 이게 되는구나 하니까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생겼고 네. 그날 저녁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까?
네.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광화문 그 일대를 다 메웠어요.
네.
이게 뭐지?
사실 87년에도 그랬죠. 87년에도 박종철 열사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또 처음에 추모제를 할 때 2월 7일이었던가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네.
아마 이게 그 우리 저 신경님 선생 그 식구에
예.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서로 그렇게 나와서 확인을 하면서
예.
힘을 받고 또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건 조금 더 모이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심리가 붙으면서 가속화되는데 그 힘이 한번 붙으면은 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죠.
10월 29일 집회도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는 이제 민중총궐
100만 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작년 10월 초만 해도
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잘한다. 박근혜 최순실 문제 있는 것 같다. 뭐 정윤회가 넘버2고 최순실 넘버1이라는데 한번 기대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켜보자. 그런데 야당에서 터뜨린 걸 사실로 조금 밝혀지고 종편에서 나오고 한겨레에서 나오고 그러다 이제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예. 있었잖아요. 10월 27일 평일인데 몇백 명이 모였어요, 먼저. 이제 우리는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홍 선생님.
그렇죠.
10월 27일 평일에 먼저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냥 저녁에 촛불
예.
그 시위만 하자, 그렇게 잠깐, 간단히 모인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목요일인가 그랬었죠.
예, 목요일인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거 문제 있다 모여보자. 그냥 모여보자.
예.
3, 400명. 근데 분위기가 좋아요. 그 다음날도 또 4, 500명. 이거 괜찮은데.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예. 난 이후에.
그리고 10월 29일이 이제 대망의 아침이 돼서 얼마나 모일까. 저희가 예상한 인원 한 처음에 5천 명 정도 했는데요.
예.
예상을 깨고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광화문까지 행진하게 된 거잖아요.
예.
최소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된 겁니다.
예.
방금 한홍 선생 말씀처럼 이건 분위기 탔다.
그때 집회할 예. 때는 누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그때는 주로 그 4.16년대 실무진 한 분이 사회 보셨고 시민 왜, 자유발언이었고
왜 그랬었냐면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그 청경 그 청경장에 사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까지 차는 숫자가 딱 되는데 그날 이미 두 번째 다리까지 쫙 차면 이게 5만 명이 넘어갔는데 예. 막 시작할 때 보고를 받은 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예. 이 언론에서 계속 3만 명으로 보더라고 있어.
맞습니다.
예.
인원이 이제 저희가 세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인근 지하철 하차 인원도 봐야 되고 그날 그 어쨌든 10월 29일 날 이재명 성남시장 올라가서 이제 예. 사이다 발언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분위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도도한 민중의 물결.
예.
그리고 분명히 다음 주 11월 5일은 훨씬 많이 모일 것 같다 했는데 정말 20만 명.
예.
그리고 11월 10일 날 100만 명. 그리고 12월 3일 날 전국 230만 명. 아, 그게 느낌이 와요.
와.
그 SNS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번 주 토요일은 한번 가보자라는 게 그 시대의 공기가 서울 시내 그런 공기가 감도는 거예요. 마치 87 6월 10일 날 다 우리 서울광장 가보자 했던 것처럼
예.
야 이번에는 우리 다 서울 광암광장으로 가보자.
예.
지역에서도 가보자. 부산 서면광장, 광주 충장로광장 이렇게 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이번에 그 촛불문화제 그러니까 그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번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어요.
예.
예. 이른바 이제 기레기라고 하면서 4.16 참사 났을 때 그렇게 비판을 받던 언론들이 우스갯소리로 TV조선과 한겨레가 콜라보하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 1987년 그 유월항쟁 때도
예.
물론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는 언론사지만 이 조중동 3사의 역할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일보, 속보는 중앙일보에서 쇼크사로 속보를 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진정한 특종, 고문치사다. 그걸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한열 열사 사건 때는 중앙일보가 자사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부축하는 사진,
예.
로이터 통신의 사진인데 아. 그 사진을 중앙일보가 게재를 했어요. 이거는 그 동아일보 보도나 중앙일보 보도나 이렇게 그렇게 보도할 때 그걸 게재하고 갈 때는 뭐 사진부장이든 편집국장이든 아, 내 임기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신문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그리고 이번으로 와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레기라는 그런 비난을 듣고 그랬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도로 밝혀냈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해직 언론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 해직 언론인들이 또 무언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 많이 기레기 얘기를 들으면서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도 많지만 그 반대편에 그런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언론인들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직된 언론인들이 그냥 예전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개인 독립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얘기들을
예. 국민TV든 예. 어디든 가서 안 되면
전국구든,
SNS에
전국구든 이건 예. 얘기를 하나
전국구까지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예. 자기 역할을 했던 것들이 같이 그런 쌍끌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7월 말 11월 말 12월 초에 예.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친구하고 미국 초청을 받고 이제 한 3개 도시를 도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순실 게이트를 샤머니즘 게이트라고 해외 언론에서 예, 예. 해석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럴 땐 너무 창피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예. 미국 친구들 예. 혹은 유럽 친구들이 예. 조롱을 하다가
예.
그때 11월 그 뭐 27일 100만이 넘어가는 이제 이런 11월 30일인가요?
예.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도 와갖고 대단한 민족이다.
예.
세계 언론이 놀라지 않아요? 세계인이 놀라지 않았나요?
아니, 저도 1월달에 영국을 갔는데.
1월달에요?
예, 예. 그 직전까지 분위기는 정말 그 우리 동포나 유학생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니다가 이제 봐라 하는 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촛불혁명의 의미가 예. 대단히 큰 게 우리가 한류 하지만 뭐 케이팝이나 뭐 영화 드라마보다도 민주주의에서의 한류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그 대의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어낸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제일 그래도 쓸만한 제도라고 예. 하지만 이게 다 작동을 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작동이 심하고 특히 한국이 오작동이 심해요.
예.
여의도가 민심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자꾸 그 길바닥에 나오게 되는데
광장민주주의가
되고 예.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4차 뭐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예,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그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한류를 이걸 정말 잘 키워.
예,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 헌재 얘기를 들었더니요. 예. 헌재 재판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서 예. 세계 한 69에서 70여 개 국에서 자료를 달라 그래갖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의 하나의 그
표본
스탠다드 예. 표본이다 이게. 그럴 정도로 그 아주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미국의 SNS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미국 민주주의를 우리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해보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부럽다 와 한국 놀랍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We can do it
예.
한국 애들도 했는데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예. 이제 이렇게까지 갔다는 얘기 듣고 참
아니 뭐 처장님 이제 예. 그 민주주의 한류 그다음 이제 다음 단계가 탄핵의 한류. 트럼프도 이제 곧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 광장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눈에 띄었어요.
아,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과 예. 관광객들이 광화문은 뭐 필수 코스로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가보자.
그렇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는 23번 다 갔다. 제가 총 23번 했거든요. 23번 다 갔다. 개근상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는 3번 갔다, 7번 갔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대화합니다.
아.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쳤고 촛불 집회 전후에서 뭐 동창회, 동호회, 동기회, 개모임 뭐 별걸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이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위대한 민주항쟁을 하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예.
이제 밥집이나 술집에 사람들이 이제 막 먹고 있잖아요. 그럼 한 9시면 이미 다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쯤에 한 사람 꼭 나타나요. 제가 오늘 여기는 다 계산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골든벨을 울리는 거예요.
예. 저는 아니었죠.
예. 정봉주 의원님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80년 올해.
민주 골든벨.
예. 80년 올해 광주에서 일종의 대동세상을 민주로 해서 이렇게 잠시 만들었던 것이 6월 항쟁으로. 그리고 이번에 2016년, 17년. 촛불 시민혁명
87년 60 항쟁에서 2017년으로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직선제를 쟁취하고도 군부 독재를 완벽히 종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민주정부 못 만들었던 한이 딱 30년 만에 여기까지 예.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완벽하게 탄핵 그리고 감옥으로 그다음에 재벌 총수의 그런 협작까지도 심판한 다음에 민주적 정권 교체로
예.
이어진 거니까 저는 긴 역사에서 저는 한웅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이게 긴 역사로 보면 일종의 30년 세대 혁명? 30년 혁명으로 이렇게 기록해도 되지 않나,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웅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교과서 국정한테 이런 멋진 말씀을 하세요. 매번 진언인 것 같지만, 그리고 역사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우리 역사는 그만큼 발전해 있다.
예.
사실은 더 발전했어야 하는데
예.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찬스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역사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찬스는 굉장히 자주 와요. 지난 30년 동안에 노바크 찬스가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노바크 찬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바크 찬스에서
그래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대량 득점을 하고 또 해야 하는데
예.
이건 찬스 직선제 찬스를 놓치니까 결국은 3당 합당해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그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98년 외환 위기 때,
예.
그때 재벌 개혁을 못하고 나니까 재벌 해체, 재벌 예. 개혁을 IMF, 심지어는 IMF가 하라고 했는데도 그거 못하고 났더니 재벌 공화국이.
그렇죠. 재벌 더 강화되고.
예. 그 다음에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시민들이 대통령을 구해주고 그다음에 새로 의회를 만들어주고 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그 개혁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제일 이제 표적이 됐던 국가보안법도 해체를 그 폐지를 못 시켰더니 예. 그 국가보안법 갖고 김기춘, 황교안, 뭐 우병우, 고영주 이런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번째 찬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그 안타깝게도 지난 30년 동안에 뭘 제일 잘 했냐면은 죽음 많이 끓였어요. 그런데 다 개줬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죽을 끓여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온 찬스는 정말 중요한 찬스고, 저는 아마 뭐 87년 6월 항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6월 항쟁은 광주에서부터 한 호흡으로 달려온 거거든요. 그 시대를 예. 뭐 살았던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광주 이후에 최대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최대의 찬스인데 이걸 놓치게 된다면은 지금 그 젊은 세대들 헬조선 흑수저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그 세대들도 무릎을 꺾이는 거고요. 그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게 예. 되는 겁니다.
안철장님,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좀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이번에 촛불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력 중에 하나가 2013년 4월, 14년 4월 16일 4.16 참사 이후에 처음에 이렇게 슬퍼했던 국민들이 어느 순간 되면서 서서히 잊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자괴감,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조금 더 광장 민주주의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그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 5.18에서 6월 항쟁으로 그리고 이번에 촛불 시민문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간에 미선희 효순이 여중생 추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2004년 탈핵무역 국민행동이 있었고요. 예. 2008년도에 처절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광우병. 패배했던 광우병 위험 문제 맞섰던 국민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안고 이렇게 오신 거고 반드시 이번에 이겨야겠다 생각했던 거고 다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집회를 나오는 계기 중에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예. 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안쓰러움,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을 불순분자나 빨갱이로 몰았잖아요.
예.
심지어는 가해자로 몰았잖아요. 그리고 분열시키려고 했었고 정권에서 이런 작태가 너무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반드시 이 정권을 용납 못한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6월 항쟁이 역사적으로 저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가장 가까이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많은 분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예.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한 집회도 할 수 있다. 이런 예.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그 우리 역사에서 예. 역사를 만들어 온 그 중요한 원동력. 광주에서도 80년, 광주 이후에 80년대를 관통하는 언어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나 그리고 광주와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세월호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하는 사이에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유리창 한 장을 못 깨고 아예 한 명을 못 살려내면서 우리가 그 갖게 된 의문이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국가인가? 이제 그 의문을
이게 나라냐?
예, 2년 반 동안에 갖고 왔는데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왜 나라가 이 모양인지를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됐고 이건 정말 안 된다. 우리가 나가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와서 이게 나라다 하는 걸 정말 보여준 거죠.
예, 교수님 한 1-20초 정도 간단한 질문. 올해 11월 14일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친일과 독재의 뿌리가 뽑힐까요?
쉽게 뽑히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 정말 뿌리를 뽑는 첫 발짝을 그 정확하게 떼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뽑으려고 했던 촛불의 힘.
네.
어디가 좀 셀까요?
촛불의 힘이 당연히 세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1부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가슴속으로 울어갖고 힘이 들어요, 오늘. 그래도 교수님하고 앉은 걸 처음 뵈니까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30년 전인 87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유난히도 슬펐던 기억입니다. 1월 14일에는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고 6월 9일에는 이한열 열사가 경찰에 쏜 최루탄에 쓰러졌습니다. 푸르도록 아름다웠던 청년들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고 국민들은 항쟁으로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자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87년 6월 시민혁명은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춘을 바치면서까지 그토록 원하고도 바랬던 민주주의는 미안의 혁명으로 그친 채 30년을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정확히 30년이 지난 2017년 촛불로 타오른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사슬을 끊자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족하고도 아쉬웠던 민주정부 1기 2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출현은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아니 80년 광주의 희생을 이은 87년 6월 항쟁으로 타올랐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오늘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뜻 그 희생 잘 지키겠습니다. 다시금 반역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오는 동지의 환한 미소처럼 아름답고 희망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하루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